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여준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참배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 강요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다. 위안부는 필요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알링턴 묘지와 같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에 가깝습니다. 일본 우경화의 흐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특히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아베 신조 내각이 기환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의 상황은 마치 계산된 듯 치밀하고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일본 내 경제 상황의 새로운 돌파구를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찾으려는 시도다. 7월 있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이 같은 흐름들이 단지 일본의 국내 정치용이기만 한 것일까요? 당장 7월 예정돼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역사 왜곡뿐 아니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같은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흐름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우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아베의 광기, 일본의 우경화, 대체 속내는 무엇이고 셈법은 무엇인지, 이 같은 흐름 속에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방향타는 어찌 잡아가야 하는지 두 분의 일본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봅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시하라 도쿄도 전 지사가 그 하시모토 시장한테 트위터 좀 그만해라. 어? 사람 한번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심리라는 것이 지지를 얻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본 국민들의 정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내 정치 차원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도 연관되는 실제로 개헌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던 것도 9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그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하는 시점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0년간 일본인들은 헌법 한번 만들고 안 맞는 겁니다. 평화법 미군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미일 동맹 관계에서 미국은 언제나 갑이고 일본은 언제나 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재판에서 마크 하더라고요. 그 테레비를 봤더니. 예. 그 백이
일본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 전혀 무슨 헌법 개정이 아닙니다. 아베노믹스거든요. 정치 구호를 보면 압니다. 다케시다부터 일본에서 태어나기를 잘했다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또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또 옛날에 다케무라라고 있었는데요. 그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 일본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우주 별입니까? 아니면 이게 북한 납치 문제, 일본이 절지의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꿔버린 그런 전술.
근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일본 정도 수준의 나라가 미래 비전을 안 가지고 있는지 참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가요? 미국 없는 일본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식민지가 될지언정 중국 사람들 밑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있어요.
소니라고 하는 것이 절대 브랜드고 삼성은 이제 그 제3세계에서 조그만한 그 간이 제품들을 만드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소니와 삼성은 전혀 달라진 상황입니다.
아니 뭐 자꾸 우리 푸대서 파면 중국한테 붙어버리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일변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진성 뭐 요즘 말로 하면 레알 아닙니까? 레알 우익 마인드가 그걸 넘어서고
정체성을 거의, 드러내는 게 더
그 정체성을
중요하다.
드러내면서 선거도 앞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진성 우익의 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든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학사관만은 좀 탈출하자. 일본이 그렇게 잘못했는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한국은 중요하지만 내 본심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소수견해나 아니면은 그 가장 가볍게 써놓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역사를 학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 정치인들이 그냥 불량 학생이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갈 한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윤여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예,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도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일본 정치인들 망언에 대해서 그 한국 사회 시민들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일본 사회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치 구조상 그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하시모토 그 오사카 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시민들의 어떤 층에서도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역사 전공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치적 맥락에서의 망언이라는 수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최근 20년 정도 특히 냉전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상황이
네.
그 이전에 1980년대까지의 일본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예.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냉전 체제 하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냉전에서 가장 수혜를 입었던
네네.
여러 가지 과거 청산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일본이 불황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 특히 동아시아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적어도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시간은 경제 불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뒤처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일본도 당연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특히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정치권 쪽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셔널리즘에 대한 향수 같은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현재적인 것으로 변형시켰던 여러 가지 언설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젊은 층을 포함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에도 이렇게 속속 들어오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네네. 면에서 보자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의 큰 축이 바뀌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당연히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역사인식이 어땠는가도 또 물어야 되는 지점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부분에서는 어쩌면 자민당이라고 하는 그 오랫동안 일본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실력자라고 한다면
네.
일반 국민들의 역사인식 부분이 그런 자민당의 보수 정치와 맞물리면서 점점 더 우경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민당 내의 어떤 극우파 블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하시모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회라고 하나요? 또 그 자민당 외곽에 있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저껜가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원래 또 그 극우 인사였던 그 이시하라 도쿄도 전 지사가 그 하시모토 시장한테 트위터 좀 그만해라. 그 아무래도 이시하라 전 시장 같은 경우 또 소설가시고 이렇게 긴 글을 쓰시던 분이니까 짧은 글을 하면 이제 오해를 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시모토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위안부 발언을 좀 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계속해서 트위터를 고집하고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또 일본의 또 내두익이랄까 이런 젊은 층의 이제 그 내셔널리즘 세대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좀 약간 그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그 극우적 성향과 맞물려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네. 듣도부터 못했던 것도 요즘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제트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제일 한국인, 제일 외국인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모임이에요.
아, 네네네.
그 다음에 네트우익이라는 게, 일본말로 네트우욕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건 제가 유학생 할 때 아마 하교수님도 그랬죠.
예, 없었어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공공연한 게 돌아다니거든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뭐 이렇게 뭐 제대로 뭐 이성을 가지고 뭐 한 중산층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20대, 30대 여성들이 또 특히 많거든요.
여성들이.
여성들이 많아요. 또 그 네. 저기 회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또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그 네트워크 가입하는 제트계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 예전에 이제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있고 뭐 명치 시대까지 끝나버리거든요. 그 현대사에 대해서 일본이 뭘 잘못했는지 논쟁이 일본에서 논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이게 뭐 사람이 저기 좋은 말도 들으면 좀 역겨운데 뭐 이게 맨날 뭐 사지하라 반성하라 역사 직시하라
네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 뭐 용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이게 쌩까구 같은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지금 중국이나 대만의 영유권이 있는 겁니다.
네.
대만에서는 쌩까구 열도에 대해서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하거든요.
네네.
우리하고 거꾸로입니다. 네. 우리는 일본 측이 독도를 가져가자고 그러고
그렇죠.
거기는 대만이 가져가자고 그래요.
네.
그런데 중국의 이 청나라 같은 데 이거 역사 기술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 중국 영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네. 원래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로 자기들이 영유권을 가지고 또 오키나와가 일본의 연속상으로서의 그 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독도도 어찌됐건 간에 국제법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도 같이 공유한 적도 있었고 또 말하자면 국제법상으로 일본이 뭐 근대 해양법이라는 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네네. 일본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한국이 강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네네.
또 쌩까구 열도는 왜 자꾸 중국이 또 시비 걸고 나오느냐 그 문제 말하지 않기로 둥서평하고 다 예전에 다나카 수상하고 다 정합된 이야기인데 또 가지고 나오느냐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히 남한테 좋은 말도 들으면 이게 불쾌한데 괜히 잘못했다 그다음에 나무 땅 뺏기 해오는 식의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만하자. 뭐 당하고만 사느냐. 사람 한번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네.
예를 들면 그런 심리라는 것이 지지를 얻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본 국민들의 정서는 아닙니다. 그건 이게 저기 우리 하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그 역사 교과서 모임들도 그 비주류 드리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제트계도 그렇고 약간의 좀 불만 분자들의 좀 약간의 그런 모임이라고 그럴까 자유스러운 모임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제트계 제1번 특권을 폐지하자는 모임도 그게 무슨 정규 회원이 있어가지고 다수가 모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인터넷으로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저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전체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일본 전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못할지도 했고 무라야마 다마가 상당히 올바르다라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저는
네.
이렇게 믿으시면 뭐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일본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면 지금 이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소위 이제 평안법 고치는 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아직은 일본에서 그 헌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두 분 교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저는 일단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쪽은 아니고요.
네.
시기의 문제는 있고 어떻게 예. 되는가의 문제를 예.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평화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그 자민당이 전후에 출발을 하면서 어쨌든 정강에다가 강령에다가 내걸고
네.
그렇게 자민당이 출발을 했었고요. 오랫동안 일본 전후 정치에 있어서 적어도 보수 정치의 가장 기본은 어쨌든 헌법의 개정이다. 구조의 개정이다라고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후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거나 아니면 네.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정치적으로 무리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목표를 달성해 왔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랬을 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은 그 조금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가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이전까지 상황은 일본 국내 정치였다면 사실은 개헌의 문제가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내 정치 차원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도 연관되는
네.
실제로 개헌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던 것도 9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그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하는 시점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헌법의 개정이 언제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점쟁이가 마치 예언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네. 네.
적어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관계 그리고 동아시아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를 한다면 일단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항태에서 저는 출발하는 네, 게 맞다고 예,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그런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 미국이 뒤에서 다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일본이 21세기에 지향하는 뭐 국가의 진로랄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나요? 뭐 재무장 한다고 그래서 이걸 뭐 군사 대국화를 한다고 봐야 되느냐. 예전 뭐 패전 이전처럼 군북주의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겠고 그러나 군사 대국화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냐. 예? 또 미국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상당 부분 일본에 떼주려고 하는 것이냐. 또 일설에는 뭐 일본이 국가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모든 경제 건설에만 매진했다. 그런데 사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도 이제는 군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그러는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과연 일본의 헌법 개정을 원하느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선 헌법 개정 가능성이 낮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중원하고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네.
되거든요. 굉장히
네.
경성 헌법입니다.
네.
굉장히 고치기 힘든 헌법이에요.
네. 네.
일본 사람들이 헌법 한번 고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명치헌법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게 평화헌법이거든요. 그러면 명치헌법 만든 게 1880년대니까 지금 거의 한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한 지금 130년 지나지 않습니까? 130년 지났습니다. 130년간 일본인들은 헌법 한번 만들고 안 만든 겁니다. 평화헌법은 미군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한번 이렇게 권위가 만들어지면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힘든 게 뭐냐면 헌법을 개정한 뒤에 그러면 일본의 미래 비전이라는 건 뭐냐? 국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네, 네.
어느 정도의 수준의 무장을 하고
네.
그러면 경제국가에서 군사력을 겸비한 그런 네. 보통 국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 용토 분쟁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자꾸 시달리니까 우리도 네. 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은 지금 말하자면 일본이 그동안에 억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집단적 자위권
네.
아니 독일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공동 군사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말하자면 밖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나 공동으로.
네.
그런데 일본만은 거기서 일종의 거세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외교라는 게 외교력의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넘어보자. 일단은 너무 헌법 자체가 오래됐고 헌법 개정이라는 게 군사력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는 오히려 환경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요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또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지금 공명당 같은 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화헌법이 추구했던 말하자면 침략을 부정한다든지 영구 평화를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그대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헌법 개정 자체가 저는 우선 그 거기까지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3분의 2 개정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참여용 구도로서는 그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걸 그 허들을 넘어서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헌법 개정 이후에 일본 국민들의 어떻게 국가 진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하부가 없다는 것. 정당 내부에서 하부가 없다는 것. 그냥 구두로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약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네.
미국에서 과연 평화헌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미일 동맹이 미래에서는 해소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과연 미국이 그걸 바라고 있겠느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본을 미일 동맹을 유지를 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활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가 동아시아 정세를 교란시켜가지고 조금 더 혼란의 상태로 가는 중일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바라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미국이 일본의 지금 평화헌법을 고쳐서 말하자면 재무장하려는 것을 미국이 그 뒤에서 꼭 지원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건 미국 내에서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그 점은 저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야 되는 대목인데요.
네.
일본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의 그 대아시아 정책의 노선 기조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큰 축에서 보자면 개헌이 이 정도로 그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도 그 반향이 감지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굵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은 역시 냉전의 해체라고 하는 부분이 큰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그 세영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여기 발기문을 제가 읽어보고 나서 아, 이거는 보통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통 우익에서 보자면 반개에 해당하는 아니면은 거의 신참에 해당하는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냉전 이후에 아시아라는 쪽에서는 결국 내셔널리즘의 충돌이 일어난다. 그 부분은 역사 문제를 매개해서 일어날 것이고 교과서 문제가 전장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1997년의 상황에서 자기들의 발기 취지문을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본의 보수 정치가 적어도 냉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역사 문제의 쟁점화라는 부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과 연동하는 부분이 역사 문제와 헌법이라는 부분들은 층위가 굉장히 다른 요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는 것들은 역사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비춰보게 되면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전후의 그 패전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 국가 전체의 그림이라고 하는 설계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변질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커다란 요소가 역시 그 정치적으로 보자면 자민당이 이제 조금씩 위력이 약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전후 민주주의라고 해서 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경제 중심 그리고 군비 부분을 가능한 미일 동맹에 의존하면서 경무장을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요소로 추동이 되어 왔던 그리고 경제 발전에서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라는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일본의 보수 정치인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줄곧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의 노선 일관된 노선이 아니라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내부의 상황이 변하고 동아시아가 변한 상황에서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동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변화가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일본이란 나라에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과령 자민당이 이번에 3분의 2 정도를 얻으면서 결국 아베가 수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이전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뭘 보여주느냐면 결국 현재에 있어서의 일본의 기성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정강 그렇게 다르지도 않는데 왜 이런 극적인 정변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만큼 일본이 표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표류하고 있는 심성의 많은 부분들이 헌법 개정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나 현재의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존하는 그 보충하는 이런 요소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헌법 개정의 핵심 요소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 구조의 개정이 가지고 있는 최요한 20년 사이의 변화를 일종의 그 헌법 개정의 동력으로 바꿔내는 장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정말 3분의 2가 될까 이 부분도 약간은 최근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네.
아베 정권이 그 모든 염원들을 일거에 다 만들어내는 결국 마지막 호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그 단시간 내에 아베 정권 내에서 성취되지는 않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진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일종의 이제 보수화라든지 우경화적인 무드라고 하는 부분이 역사 문제로 계속 쟁점화되어 나가고 영토 문제로 더욱더 증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 길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옛날 얘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1930년대 일본이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천황을 비롯한 당시 중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리 군부가 설치더라도 영국하고 미국에 대해서 적어도 총칼을 들이대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의 국제 질서에 있어서 일본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식이 무너지는 부분이
네.
하나씩 하나씩 가중된다면 저는
그렇죠.
그런 요소가
네.
염려되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미국 말씀을 드린 거는 최근에 이제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저런 그 뭐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저런 태도 아주 그 의도적인 망언을 계속해서 지금 정치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바로 양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동아시아 어떻게 지배했는가?
예.
마코사키 저 우케루시가 지금
예.
거기를 보면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예, 일본의 외교라는 건 미국 추종 아주 일변도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미일 동맹 관계에서 미국은 언제나 갑이고 일본은 언제나 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최근에 뭐 아베 수상이 일본 가서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한 이후에 그 지난 2월이었나요?
예.
왜 그 자파니스 마크 하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봤더니.
예.
그 백이
일본,
오서
일본이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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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걸 보면서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저 태도가
네.
미국의 정책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거죠.
그,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네. 지금 일본이 큰 소리 치는 것은 미국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네.
일종의 미국이 조종돼가지고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도 피보트 투 아시아를 네. 얘기하는 것은 결국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자꾸 특사 보내고 데이비스라든지 보내가지고 일본이 지나치다고 지금 미국의 하원의 외교위원장도
네.
일본의 지금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역겹다고 뭐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일본이 영토 갈등을 지나치게 이렇게 부추기는 거라든지 일본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역사 문제, 야스쿠니 문제를 해가지고 동북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일본의 미일 동맹에 대한 우전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짝사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영토 갈등, 센카쿠 조금 저기 영토 분쟁이 일어나면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군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투력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스텔스기 같은 거 다 가지고 있고, 젠 같은 거. 그 다음에 한일 간도 마찬가지고 영토 갈등이 있고, 그 다음 북한에서 핵 미사일, 일본 머리 위로 쏴 보내고,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미군에만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소,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해소해 줄 수는 없어도 일단 구두로나마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로나마 누군가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럼 대안은 뭐냐. 헌법 개정해가지고 일정한 군사력을 담보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느냐. 참의원에서는 3분의 1 얻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허들이 너무 높아서 당분간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 전혀 무슨 헌법 개정이 아닙니다. 아베노믹스거든요. 아베노믹스가 지금 일정한 효과는 거두고 있는데
네.
돈 있는 사람한테만 약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아.
일반 시민들은 전혀 지금 이게 온도차를 그렇지.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은 하는데 뭐 백화점은 물건을 더 팔리고 기업은 수출을 더 하는 것 같은데 이익도 좀 남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직접 체감 온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확실하게 느낄 만한 지지를 얻어야
네.
7월 21일 예정된 참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헌법 개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지금 가고 있는
그렇군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예. 저렇게 하는 게 참여 선거에서 압승을 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보는 해석은 그럼 옳지 않은 해석이네요. 지금 교수님
보수표를 결집시킨다는 것은 있죠.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소선거 제도거든요. 지금 네. 아까 이제 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스윙이 굉장히 큽니다.
네.
민주당 300석에서 자민당 295석으로 왔거든요.
네.
이게 선거구에서 일본에 11개 정당이 있습니다. 다당제거든요. 여기서 한 명 뽑아야 됩니다. 지역구에서 한 명씩만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신회하고도 자민당하고도 표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그 있는 말 없는 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본이 최근 들어서 그 이야기 계속 듣자면 이 나라가 도대체 문명국가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죠.
정말로 이건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아무튼 표를 결집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유신회 같은 거 3석입니다. 참의원에서.
네, 네, 네.
이번에 만약에 약진을 못하면 이건 정당 존재감까지 흐려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쟁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본 현지 내에서 사정하고 약간 다르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헌법이 좀 개정돼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좀 강화되는 것까지는 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본이 오히려 과거사를 사죄하고 중국과 한국의 전적인 협조를 얻은 다음에 하는 쪽이 미국에도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은 아마 이럴 겁니다. 미국은 네.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벗어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 하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일종의 군사기지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친미적인 그런 정권이 계속되기를 미국은 바라는 것이고 네. 단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과 한국을 도발해가지고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미국은 반대하고 있고 네네. 라는 것이 아마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상당히 역할을 지금 뭐 맡기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미국이?
아 저는
아닙니까?
뭐, 예, 저는 그 뭐 아. 일종의 그러니까 예전부터 물론 이제 장관님 말씀대로 예. 버든 쉐어링 해가지고 예. 미국이 군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방위비 분담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많은 부분은 일본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보조라든지 아니면 미군의 동아시아 전체 전력 군사 프레젠스 하에서 일본이 보조 역할로서 조금 더 보조를 더 많이 하는 정도. 네. 거기서 절대 말하자면 일정한 그런 지분을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는 없고 일본인 자체도 미일 동맹에 대한 추종이란 또는 의존이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네. 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초기에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력은 미국이 어쨌든 용인을 한다 내지는 묵인을 한다라고 네. 하는 사인이 왔던 부분이 결정적인 그 네. 1차 저지선을 돌파하는 국면이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테러 전쟁에 네. 부시 2기에 걸쳐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오바마 정책 지금 정권에 와가지고는 조금씩 기류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류에서 지금 현재도 그러면 대일 정책에서 그 헌법 개정을 용인하고 일본의 군사적인 그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확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소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1차 금지가 풀린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요소들이라는 측면들을 분명히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번에 아시다시피 대미 추종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만 아베 정권과 그 오바마 정권 사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 문제를 위한 충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기본축은 일본의 보충도 원하지만 과연 이게 영원 불멸한 걸로 볼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으로서도 어쨌든 최종적인 전략적 그 고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점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측면에서 일본 미국과 미일 관계와 그다음에 한미 관계라든지 동아시아 상황도 있습니다만 국내 정치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에 대한 진단들도 조금은 판단을 결국은 국내 정치에서 결판이 나는 건데 그 판단이 결판이 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추적이라는 부분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양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일본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미일 동맹이 영속적으로 간다라는 당연히 지금 현재에서 해소할 만한 그 힘도 없거니와 주체도 없고 예. 계기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과거 일본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요소들 그것을 과연 우익적이고 이렇게 제국적인 향수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적어도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맥스로서의 맥시멈으로서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단지 지금은 굉장히 황당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그거를 설정하고 중간 목표로서의 단계들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역사를 전공하신 네. 우리 학종국 네. 교수님의 말씀하고 네. 현상을 정치 네.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네. 진단하는 저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제가 쉽게 네. 이제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본인 정치가들이 얼마나 그 정치적인 비전과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느냐. 네. 정치 구호를 보면 압니다. 다케시다부터 일본에서 태어나기를 잘했다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또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또 옛날에 다케무라라고 있었는데요. 네, 다케무라. 그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 일본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우주 별입니까? 이게 아니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길 잘했다는 나라라는 게 어디가 있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게 그럼 어디 네팔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필리핀이 아름답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심정적인 우경화 네. 또는 정서적인 우경화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우경화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국가의 진로라든지 표청 사진은 갖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이라는 건 국가의 앞으로 진로를 이제 일본도 냉전도 끝나고 네네. 이제 국가 목표를 새로 설정해가지고 고도 성장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근대화도 아니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21세기 들어가지고 새로운 일본의 뭐 중견 국가 뭐 중진국도 좋고 보통 국가도 좋은데 그걸 만들자. 그러려면 그건 정확한 이런 국가 설계도가 나오고 국민들이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단지 이제 제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공이 강합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우파 정치가들의 모임에서는 항상 저기 약방에 감추거든요. 네.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네. 또 아베 외할아버지가 저 기시 아닙니까? 네. 그 만주국 세운 아주 A급 전범이고 그리고 자기 작은 할아버지가 사또입니다. 사또하고 기시가 형제입니다 원래. 사또 자기 작은 외할아버지가 또 수상이고 자기도 자기 아버지는 외상이고 자기는 외상 비서관 출신이고 그 어떤 카리스마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꾸준히 걸어왔던 그런 그 우파 정치가들의 그런 결속력 그다음에 특히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게 된 북한 납치 문제 일본이 졸지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꿔버린 그 네. 그런 그 전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지금 정당의 일본의 그 소송구제라는 정당 정치 시스템의 구도 그런 것들이 연합적으로 생겨가지고 갑작스레 이게 아 이렇게 될 것 같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다음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인 합의 같고 예를 들면 일본 국민들이 개헌 찬성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28%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하고 정당의 점유 의석 점유율하고는 굉장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0석 3분의 2, 70%가 그러면 자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자민당 지지 비율이 지금 선거한다면 자민당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1위 민주당, 2분의 1위 유신이거든요. 그만큼 선거 제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과잉 의석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약간 괴리가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 국가 비전이 지금 없어서 이제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 일본이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그야말로 글로벌한 수준의 학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 수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일본 정도 수준의 나라가 미래 비전을 안 가지고 있는지 참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가요?
그건요. 네. 평화헌법, 미일동맹이라는 네. 그 속박에서 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학자도 마찬가지고 관료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일종의 폐쇄된 자기들만의 세계거든요. 미일동맹을 깨고 평화법 깨고 그다음에 어떤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 상상력이 그
상상력까지는 못 미친다 말씀이에요.
아니 물론 상상력은 미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우주에서 우주전을 뭐 버리든지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거기까지 합의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일본의 뭐 저 예. 정치 지도자나 예. 뭐 학계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그럼 이런 식의 미일 동맹이 영원히 갈 거라고 본다는 뜻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저 엄청난 중국의 군사력에 네.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거든요.
아, 그래서
미일동맹이라는 것은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누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이 국가를 지킨다는 것까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안 만든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러니까 현재 일본이 그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허들이 높은가 네. 아니면 미일 동맹에 대한 새로운 네. 변화가 네. 높으냐라고 네.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는 저도 미일 동맹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일 동맹은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국민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상대적으로 헌법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뭐 누가 사기를 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종의 바람이 불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현재 일본 국내에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미일동맹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을 같이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허들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오히려 미일동맹에 대한 최종적인 그 재해석이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부분은 헌법 개정이 만약 다음부터의 전개되는 상황들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지금까지 그 보여줬던 모습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 적어도 헌법 개정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헌법적 제약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그리고 그 안에 보유하는 모든 부분들이 최종적인 족쇄는 이제 미일 동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용이 되어 왔다라는 역사적 과거도 살펴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부분에서 헌법 개정이 된 다음에 미일 동맹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을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 아주 세부적인 세공을 해서라도 뭐 만들어낼 공간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올 수도 있다. 네. 적어도 일본이란 나라가 중국과 그 견줄 만한 군사력의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내부가 한국의 상황이 변했을 때 한미일 동맹이라는 쪽으로 조금 더 미일 동맹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하는 아니면 좀 더 우호적인 느낌에서 동북아 전체가 다자적인 안보 협력 구조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군사력에서 일본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한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네. 조금 더 지금 현재와 같이 동맹의 내용이 변한 상태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 그게 당연히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는 그다지 탐탁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하여간 그 지난 연초에 발간된 거에 저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님하고 서승원 교수가 네. 공저 예. 함께 지신 책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예. 제목의 책. 거길 보면 그 일본의 그 유명한 학자와 학자. 전문가 분들 네. 다 인터뷰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일본의 대외관계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질문해서 답변 드는 걸 토대로 쓰신 거던데 거기 보면 한결같이 일본의 그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미국 없는 일본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 이것도 정말 이럴 수가 정말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아니, 우리도 네. 한미동맹이 워낙 소중한 거 알고 네. 또 한미동맹의 지난 50년간 예. 우리 안보를 의존하다시피 해왔지만 저만하다 우리가 미국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은 장관님 약간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약간 억측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네.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7세기입니까 그게 네. 해 뜨는 나라 천자가 해지는 나라 천자에게 네. 그냥 수나라
7세기 초반
저기 네. 7세기 초반에 이렇게 네. 편지를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일본이 독자적인 탈아시아적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일본 역사를 그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식민지가 될지언정 중국 사람들 밑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있어요. 그 심리가 그 반중국 심리라는 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강자가 적어도 강자가 중국과 견제할 만한 강자가 옆에 내 옆에 있어야 밤에 잠자는 겁니다. 심적으로 안심할 수 있듯이.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저는 제가 아까 이제 미리 좀 말씀드렸다면 약간 억측일지 모르겠는데.
아, 예, 아니에요. 예,
그거 그런 재미있는 해석이시네요.
그 심리라는 것은 아주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예.
그렇다면요. 그 외에 그 카터 때 외교 안보 수석을 했던 브루젠스키가 쓴 그랜드 체스보드라는 예. 책에 보면. 미국 전략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적당히 패권을 나눠 갖기로 합의해서 협력 관계를 맺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 염려는 별로 안 해도 되겠네 미국 입장에서. 네.
아니 우리 하 교수님 잘 아실 텐데 예전에 네. 1930년대 때 그 황하론 있지 않습니까?
네.
1920년대 30년대 때. 네. 네. 황인종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네. 저 러시아부터 이렇게 유럽을 침략한다. 남경 대학살이라는 게 황하론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그냥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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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유럽처럼 이렇게 한 대륙 안에 있으면서 그걸 리드할 만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국가가 있고 네. 세력이 어느 정도 균등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전후체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탈아시아 체제였고 미국이 단독 점령한 것이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지리적인 이렇게 분리 바다를 통해서 분리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유럽하고는 유럽 공동체는 되는데 왜 동아시아 공동체는 안 되냐 저는 그건 그야말로 참 그 이상론 예, 이상론도 참 약간은 예, 좀 예. 뭐랄까 아직 현실이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
그런데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실 때 미국이 입장은 미국의 입장은 일본이 자꾸 중국이나 한국과 갈등 만드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전에 그 빅터 차라는 분이 예. 왜 이제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
맞습니다
있는데. 한일은 동맹이 아니니까 네. 예를 들면 휴드 얼라이언스라고
유사동맹.
유사동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입장이 그렇게 일본으로 하여금 뭐 중국이나 한국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동북아에서요. 한미일 세 나라로 구성되는 어떤 뭐 지역동맹? 이런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
한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나 특히 북한 문제에서나 일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말하자면 대륙국가입니다. 언젠가 100년, 200년 뒤에는 결국은 통일되고 나면 중국 우산 속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본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 맞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자신이 뭐 정말 그야말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일본하고는 역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라는 것은 좀 저는 한일 관계 극단적인 발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 정권 내에서는.
네. 그런데 그 제가 왜 1979년, 77년, 79년 2년 동안 이제 동경 대상 안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났던 일본의 어느 중진 언론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운전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이 절대 양보 안 한다.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일본이 뭐 상냥하고 친절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동경에서 운전해보니까 자동차라는 매개가 딱 중간에 들어오니까 네 본성이 보이더라. 절대 양보 안 하더라. 그게 무슨 친절하고 상냥한 민족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하는 얘기가 잘 보고 상냥하고 친절한 민족이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거 본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언론인이. 그 일본 언론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적어도 아마 그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라면 전쟁의 기억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본에 대해서 아직은 순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론인 정가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양식 있는 판단을 한다면 그런 일본의 그 무장이라고 재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전후 일본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냉전이라는 체제가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미일 동맹이라는 틀도 있었습니다만 그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어지면서 대륙의 사회주의 세력과의 단절이라는 부분에서 일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신화들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동하는 어쩌면은 조금 옛날 얘기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과연 그분이 지금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한데.
네. 근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저렇게 이제 수상 이하 뭐 강요라든지 뭐 이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극렬한 이제 한국 사람이 볼 때 참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막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한국 안에서요. 전같이 격렬한 반일 데모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한국인들도 조금 덤덤해진 것도 있고요. 국민의식이 성숙해진 것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일본이 뭘 하든 국력이나 규모나 비중 면에서 더 이상 굉장히 중요한 밸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아, 그렇게 대범하게 생각해서 그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요. 일본에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동남아보다 더 낫습니다. 동남아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유학생을 보면요.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인 유학생 2만 5천 명이거든요. 필리핀에 3만 명입니다. 필리핀보다 적은 유학생이 물론 이제 영어로 공부하러 간 거겠지만
질이 다른 유학생이죠.
물론 질이 다릅니다만 아니 일본에도 일본어 배우러 가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런 정도라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 언론에나 국회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아일보에서 신문사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뭐 마음대로 말씀하시라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같은데 지금 천황제 건드리거든요. 천황의 전쟁 범죄도 건드리거든요.
그건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한 서너 면 해가지고.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워치콘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서. 이게 천황 문제 나오면 이제
글쎄요.
그렇게 건들면 우리도 거기 한번 찌르겠다. 건들겠다. 그게 걸리고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한번 보니까 어떤 유명한 논설인 쓰신 거 보니까 그 저기 뭐야 드레스덴 독일의 그 엄청난 공습받았던 드레스덴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야기하면서 일본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각하면서 뭐랄까 주변 국가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네. 특히 언론에서는.
저는 조금 네. 예 말씀하신 내용에서 네. 기본적으로 한국이 어느 정도 국력을 갖게 된 건 사실인데 세대적인 차이라는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세대들 같으면 가령 소니와 삼성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니라고 하는 것이 절대 브랜드고 삼성은 이제 그 제3세계에서의 조그만한 그 간이 제품들을 만드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소니와 삼성은 전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 문제는 과거로부터 일본이 계속 망언을 해왔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건가. 즉, 그 사람들이 가지고 젊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변화한 한국의 국력에 걸맞는 새로운 내셔널리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내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30대나 40대를 넘어서는 기성세대 같으면
네.
과거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꼬인 감정들에 포함한 네. 그런 네.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일본에 대한 새로운 적개심이나 새로운 반일의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 것인가.
예.
아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 하면요. 문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보니까
네.
그 게이오대학교 교수 하시던 오코노기 마사오 예, 교수 있잖아요.
예. 은퇴하셨죠.
그분이, 예,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한국에서 최근에는 그 격렬하는 반일 데모가 없어진 것은
네.
혹시 한국 국민의 대일 불신이 일본에 대한 불신이 일상화되거나 아니면 내재화한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뭐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으면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네요. 일상화되거나 내재화돼서 겉으로 안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걱정을 했던데 그분은.
뭐 근데 국내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야 하는 건데. 예. 또 특히 하나는 그 아까 이제 우리 저기 하 교수님 말씀대로 젊은이들의 그런 그 이제 일본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이 예전처럼 굉장히 좀 약간 그 언밸런스한 상태에서 네. 우리가 약간 피해자적인 그런 이미지는 조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 지금은요.
지금은 네. 오히려 좀 자신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네.
좀 이렇게 아. 뭐랄까 그 민감한 반응을 좀 자제하는
네네.
그런
교수 아닌가. 하 기자가 지금 이제 금년에 31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본에 대한 생각이 네. 반일감이 어떠냐.
아, 저도 사실 뭐 요즘 젊은이들보다는 약간 연배가 있는 편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청소년기나 이제 소년기 때는 굉장히 이제 반일 감정이나 반일 교육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영향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2년 월드컵 이후의 상황이 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그때 한국도 일본처럼 16강 정도에서 뭐 같이 멈췄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면 또 이게 또 그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실제로 일본의 국력이 한국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콤플렉스랄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사라진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제 한미일 동맹의 차원에서 한국이 이제 일본보다 미국에게 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약간 또 그렇죠. 좀 뭔가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은 아니 뭐 자꾸 우리 푸대접하면 중국한테 붙어버리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국 일변도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약간 뭐 우리가 더 약하지만 그렇다고 이 역학관계에서 뭐 그렇게 약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요, 미국의 이제 동북아 정책의 축은 역시 미일 동맹이었다고
그렇죠.
네,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한미 동맹은 역시 오랫동안 거기 보조적인 네. 하위 개념이랄까, 네. 뭐, 그죠? 예, 이렇게 왔는데, 지난 2011년 10월 달에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초석이다 한미 관계가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과거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미일 관계에 대해서 쓰던 표현이라는 거죠. 초석이라는 게
네.
이번에는 린치핀이라고 네, 했다가 또 굉장히 그 성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내 일부 학자들이 그 안보의 초석이라고 하는 걸 놓고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을 능가하는 전하고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예, 한미 동맹이 이제 축이고 미일 동맹이 보조적인 개념이다라고까지 예. 해석을 했어요.
네.
그 해석이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3.11 이후에 일본이라는 게 뭐 네. 예를 들면 뭐 별 볼일 없다든지 일본이 뭐 쇠퇴하고 있다든지 하는 인식이 잘못되었듯이 그만큼이나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역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 주한미군 기지에 갔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저기 일본보다.
일본보다.
그래, 일본보다 많다. 별이 더 많다. 여기가 탈군 사령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규모로 보나 이게 특히 오키나와 기지라는 것은 아주 사활적인 미국의 기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규모로 보나 미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경제력이나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왜냐하면 당시 후텐마 기지 문제도 있고 미일 간의 알력이 네. 좀 네. 심화된 그런 네. 균열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서는 오히려 한미동맹을 앞세워가지고 일본을 미일동맹 일본 측이 잘못하면 이쪽에 비중을 둘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신호일 수도 있고 약간 조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그야말로 정말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을 능가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꼭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뭐 그 최근에 이런저런 느낌에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이 증폭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의 성격 자체가 어쨌든 그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존하는 전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후방에서 그 최종적으로 병참을 포함한 방어 라인을 긋고 작전을 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자면 전선에 해당하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전략적인 고려 부분에서 일단은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단순히 한미동맹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좀 더 포괄적이고 뭐 과거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있었던 형제국은 아니지만 또 다른 느낌에서의 옛날 버전의 굉장히 긴밀한 그러니까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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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 고려를 한다면 군사적인 면에서의 전략적인 중요성의 부분은 한미동맹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적인
부분.
그런데 네, 네. 그것이 다른 여타 부분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 양 교수님의 그 이제 이번에 저 번역하신 책 미국은 동아시아 네. 어떻게 지배했는가 네. 그 책의 후기를 네. 읽어봤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21세기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전맥된 미일 동맹의 진화가 요구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양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미일 동맹의 진화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자면 구 미일 동맹이란 건 이런 겁니다. 중국이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고
네. 네.
그다음에 중일 간의 경제 양이 미일 간의 무역량보다 훨씬 적고
네.
그다음에 미일 동맹 자체가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군사 말하자면 그 프레젠스고
네.
하는 게 구체적이었다 그러면
아하.
지금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무역량이 중일과 무역량이 미일 무역량의 1.7배입니다. 네. 2배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아시아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핵심 축이 아니라 G2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리더는 네. 체제라는 것이.
네.
일본은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국력으로 보나 또는 여러 가지 아시아의 교류로 보나 미일 동맹에만 의존하는 그런 일본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를 소중히 하면서 아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가교가 될 수 있는 일본적인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평화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유일한 세계적인 피폭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과 같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준법 정신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아에 확산시키는 그리고 그런 아시아적인 가치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일본적인 경험을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일본적인 것이지 미국, 일본 한 팀은 또 중국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앞장서가지고 그냥 뭐 동네 모처럼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냥 그 옆 사람 옆발 차고 다니고 그런 것은 조금 이제 할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말을 좀 지나치게 했는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잠깐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G2 시대가 이제 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북아에 사실 미중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패권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한국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일본이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자극적인 망언을 저렇게 심하게 하느냐 말이죠. 그거 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제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어도 20년 전쯤 아니면 10년 전쯤에 일본의 자민당의 네. 그 핵심 그 리더 집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라는 부분도 가능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류 보수 입장에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자기들이 양보할 부분들은 양보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우리 마음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네. 그러한 그 일종의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 10년 사이에 분명히 깨졌고요. 그런데 그 깨진 부분에 최종적인 첫 번째 주자가 코이즈미 중이치로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베 신조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가 나타난 셈인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한국이 그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이 여러 가지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파트너가 되기에 그 남아있는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게 현재로서는 분리된 영역도 있으니까 크게 불협화음을 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역사 문제의 충돌이라는 지점에서 과거와 같은 그 뭐죠 처음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고 뭐 교과서 문제가 터졌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온화한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연속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일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비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어나갈 때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항적인 내셔널리즘이 그렇죠. 커간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적대적 제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네.
저는 그거 아베 수상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예.
진성 우익이에요. 예. 심리적인 진성 우익.
아, 예.
과연 일본이 예. 정말 잘못했는가 역사적으로 예. 침략했는가. 예. 일본 자학사관 아니냐에
예.
대해서는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
보기로.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도 망언은 계속 있을 겁니다.
아.
단지 이제 아베 수상은 그렇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도 야스쿠니 가고 있지 않고 강요들도 자제하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몇 번도 보내면서 조속히 만나가지고 자기 뭐 부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만나자. 지금 사실 만나자는 쪽은 저쪽이거든요. 여기 우리 박 대통령이 안 만나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좀 뭐랄까요. 그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제휴라는 것이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있었죠.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그것보다는 더 그 말하자면 진성 뭐 요즘 말로 하면 레알 아닙니까? 레알 네. 레알 네. 우익 마인드가 그걸 넘어서고
정체성을 네. 드러내는 게 더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도 될 만큼 국내적인 정당 의석상으로는 300석이라는 지지가 있는 네. 겁니다.
있는 거죠.
일본 유신회가 또 옆에서 예, 자꾸 예, 부추기고
예.
그런 게 문제죠.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일본 진성 우익의 속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건 좀 아닌가. 우리 하겠으면 어떤 생각?
아니 얼마 전에 얼마 사진 보면요, 왜 그 네. 천황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네.
뭐 만세 삼창 천황폐하 만세 불렀잖아요. 네. 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일본 우익들이 그구들이 이거 태평양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아니,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것은 60년대 때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60년대 때는 자주 있었던 국회에서 자주 보였던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90년대는 자제가 됐을 텐데 지금 이제 그 뭐랄까 일본에서 지금 아베가 좀 그것을 네.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한국은 또 뉴스가 되니까 그걸 오히려 크게 쓰는 거고 일본에서도 너무 우경화되니까
네.
아사히 같은 진보적인 데서 자꾸 보도해가지고 자제하려는
네,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분쟁이랑 영토 분쟁이 좀 얽혀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영토 분쟁 하는 논리가 사실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으로 얻은 그 땅들이 그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거에 약간 일본 국민들 사이에 그 뭐 태평양 전쟁 직전 상황 아니더라도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까지는 이를테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백인들로부터 이제 아시아인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서까지는 조금 영향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진성 우익의 부분이 네.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관된 역사관이라는 체계를 갖추면서 네. 한국과 중국과 아니면 미국도 일부 개재되는 느낌의 역사 분쟁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편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마치 게릴라 전법 비슷하게 네. 현재 역사 문제는 퍼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건 것 같아요. 역사 분쟁은 어쨌든 일본의 우익한테는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역사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바꾼다라는 얘기들은 물론 거기에 담당자들은 하겠지만 그 과정은 어쨌든 헌법 개정의 보조수단이라는 부분은 누가 봐도 뻔한 것이고 네.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드라이브를 걸 때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과거는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 국제공원이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지금 현재와 같이 이제 그 역사 교과서 문제나 그 다음에 영토 분쟁 네. 특히 이제 북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세우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우익 그 진성 우익이라고 얘기했던 아베 신조가 진성 우익인가는 저도 조금 판단은 있습니다만
진성 우파 정도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시 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상황들은 자기들도 아마 명확한 비전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모든 역량이 투입이 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최종 목표라고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베 신조가 되지 않는다면 아베 신조를 대체하는 누군가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경성헌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아베 신조는 어쨌든 보수파 키워낸 마지막 기대주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아. 그게 아마 힘든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게 어느 학교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학과하고 일본 학과가 있는데 축구 시합을 네. 해가지고 중국 학과가 이긴 거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다. 뭐 그건 농담입니다만. 네. 그 뭐랄까 이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어떤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식민지도 하고 침략도 했는데 예를 들면 식민지는 유럽도 하고 다 했다 네. 미국도 하고 네.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침략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중일 국회정상 때 몇 번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것도 자꾸 듣고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일본 내에서 기존의 진보적인 그런 그룹들이 가지고 있던 자학사관 내에서 탈출하자. 좀 더 약간 공격적인 것보다는 일본의 전후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보자. 자학사관만은 좀 탈출하자. 일본이 그렇게 잘못했는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일본이 네. 꼭 그렇게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논쟁이라는 것은.
네. 네. 거기서 또 한국의 특수성이 깔려 있는 것 같은 게 중국이나 동남아에 대해서는 침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 또 식민지배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너희랑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맞습니다. 기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또 일본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네. 이제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건 좀 약간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단순하지 않고 일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잘했다 아니면 과거 전쟁에서 이렇게 침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베성 자체가. 그렇게 했어요. 다 수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 기본, 그 다음에 무라야마 담마도 그대로 유지하고 존중하고 예를 들면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아주 우익이거든. 거기는 정말 우파가 조금 더 벗어난 우익이야. 그런데 그렇죠. 거기는 그 아주 정말 그 침략에 대해서 과연 침략했는지 무라야마 담마를 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일본 내에서 기본적인 노선 자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걸 조금 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북한 핵 관련해서 아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막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막 동경신에 막 방위청 막 마다에 갖다 놓고 하는 네, 게 나오던데 가도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죠 평안법 고치는데 부시도 삼으려고 저 쇼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가던데요 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치 일본인들 하면 북한하면 역시 납치 문제거든요. 네, 네. 그 납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미사일 발사하고 북한이 핵 그 저기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차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는 역시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피폭국이고 핵에 대한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은 특히 정치가들은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납치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한데 일단 뭐 핵이라든지 그런 어차피 그런 것들이야 그냥 저 넘어가지고 저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약간의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일반 정치인들하고 국민들 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핵 문제 어쨌든 그 경과를 보게 되면 핵실험이 있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정치권의 반응들은 보수 우파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을 훨씬 더 대수특필하고 특히 이제 일본 매스컴 중에서도 보수적인 후시테레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부분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적어도 90년대 후반 이후에 헌법 개정이나 군사대국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을 때 때마침 터트려주는 이런저런 북한발 소식들이 일본 우파들한테 무지만인 입지를 가져다 줬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데서 원폭 피해를 위해서 반핵 운동을 하는 그룹들에서 북한 핵을 두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사회당 같은 데가 원래 또 북한하고 친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 아직 지방에도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체에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 핵을 둘러싸고 납치 문제와 이렇게 얽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화학 반응들을 일으켜내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북한 문제를 보수 우파들이 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그런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맨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겼다, 봉합됐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 저는 일본은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아, 역시 그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 또 미국을 같은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것은
네.
아,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갈등도 있었고 대립도 있었고 지금 또 그런 게 이제 네. 생생하게 살아서 양국 간 사이를 갈라놓는 건 사실이지만 역시 한국인들이 가장 편한 나라는 역시 일본이거든요. 중국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도 아니에요. 가서 제일 편하고 음식 비슷하고 사람 금방 친해지고 말 빨리 배우고 그리고 시스템 비슷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더합니다. 한국 몇 번 오다 보면 정말 유화감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정말 일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단지 요즘 이제 그런 국민 정서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고 지금 굉장히 한일 관계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아주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주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길게 본다면 그동안에 정말 그 교류라든지 우리가 쌓아온 여러 가지 그런 교류와 협력 또는 상호 경제 성장과 그런 거기서 파트너 관계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소중한 이웃이죠. 이건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가야 될 뭐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을 거기 저쪽에 뭐 태평양 하와이 옆으로 가라고 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교수님 어떻게 되세요?
네, 아니요. 저는 역사를 하면 역사를 연구하면서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한국이 그동안 이제 해방 이후에 아니면은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렇게 뒤틀려버린 우리나라가 갔었어야 될 길에 많은 부분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정치, 사회, 문화에 있어서 양국 간의 그러니까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일본과 역사 갈등을 이렇게 하고 저도 그 와중에 있고 때로는 그걸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처지이기도 합니다만 왜 하는 건가를 자문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현대사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그 친일파의 원전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미국과의 불편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뒤틀린 모습들과 저는 일본이 맞닿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과 역사 갈등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민 지배가 어땠고 다시 해방 이후에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시 꼬여있는 2차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시간이 물론 지났고 되돌리기는 네. 힘듭니다만 네. 그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내는 뭐 일본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내면 지금 중국이 일본을 대하는 것처럼 조금 더 여유 있게 일본을 대할 수 있을 때 아마 그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일 관계 가장 좋아지는 시점이고 100년 전에 있었어야 될 아마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중국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이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한국을 자극하니까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일본이 참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다. 가깝게 잘 지내야 된다 생각했다가도 저렇게 나오면 일본이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요.
네.
점점 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뭐 잘 안 되기를 바란다든지 감정적으로요. 예.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이 자기들한테 소중한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많은 일본인들 가운데서 네. 특히 한국과 연대를 강조하는 쪽은
네.
아시아에서 정말 한국처럼 주변에 있으면서 경제가 성장해 있고 같이 이게 참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어디가 있습니까? 대만이 그렇겠습니까? 네. 무슨 동남아 각국이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호주가 네.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또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야말로 조금 이게 한국만은 반드시 일본에 말하자면 가까운 그런 이웃이 있어야 된다. 국민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중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본 정치인들은 그럼 저런 식으로 막 그냥 잊어버릴 만하면 저렇게 극단적인 망언을 막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한국은 중요하지만 내, 네. 내 본심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다고. 내
생각은 어쩌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독서를 네. 나쁜 책을 읽은 거죠.
아.
주변에 좋은 책이 많은데 교과서에도 잘 쓰여져 있는데 그건 안 보고 선생님 읽지 말라는 책만 열심히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에서 적어도 역사의 연구자들이 통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안 보고 네. 오히려 소수견해나 아니면은 그 가장 가볍게 써놓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역사를 학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 정치인들이 그냥 불량 학생이네요.
뭐 다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입니다. 네, 네.
아, 그래도 그럼 다행인 거는 정말 일본 그 지식인들은 정말 양심과 양식 있는 맞습니다. 지식인들이 참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보다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용감해요.
맞습니다. 정면으로 네. 얘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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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고 참 참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와가지고 한국 와서 다 해결하고
하셨어요. 계속 얘기해서 맞습니다.
참 우리는 그걸 못
우리는 하겠네요. 그런 용기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비하면 참 좋더라고요. 다행이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어쨌든 저는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면서 아, 일본에 대한 제 인식이 상당히 좀 바뀐 데도 있고 더 막연했던 게 좀 분명해진 게 그렇습니다. 전 정말 오늘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일본에 대해서 다 착잡하잖아요.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죠? 예, 혼란스럽고 때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방송 통해 들으시면 그분들도 아마 생각이 많이 정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 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서양의 어느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는 악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영어로는 Rascal's Last Resort라고 합니다. 리더십의 부족으로 민심을 잃은 지도자가 최우수단으로 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서 인기 회복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위가 결국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뜻에서 이런 지도자를 악당에 비유한 것이겠죠. 평소 친일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얼마 전에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을 거론해서 국민의 반일 민족 감정에 불을 당기려는 것을 보고 문득 이 서양 정치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의 아베 수상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 국민들의 반항 감정을 자극하는 망언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서양학자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려 들 때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이들에게 악당의 마지막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 지식인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악당의 마지막 피난처에 기대려는 비열한 정치인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95년 11월 당시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 만행을 직접 겪은 세대인 우리에게조차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을 용납할 수 없다. 더욱 나쁜 것은 그들이 후손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아시아의 문명국가로 행세하려면 정치 지도자들이 강주석의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